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오전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 대표들을 불러 세금과 규제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며 규제를 75% 혹은 그 이상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완제품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때 엄청난 국경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보다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 철폐에도 환경과 안전 보호 장치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가 포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에 참여했지만 미 의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많은 의원들은 TPP에 반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부터 무역협정들은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고용 동결과 낙태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3일 국회 중의원 회의에 참석해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수입품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일본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관계가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밝혔습니다. 슈머 상원 대표는 22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존 맥켄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후반께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슈머 대표는 특히 우크라이나 내전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미국 역사에 전례 없는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러시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고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이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2월 합의된 전국적인 휴전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무장반군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래 처음입니다.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일방적 주장만을 밝힌 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출산 정책을 두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뒤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립보건가족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1786만 명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기간에 비해 140만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 경기 미식축구. 공을 소유한 팀이 상대편으로 돌진해 누가 더 많이 진전하고 누가 최종 목적지에 더 많이 도달했는지를 가리는 어찌 보면 땅 따먹기와 비슷한 이 단순한 운동 경기에 미국인들은 열광하는데요. 6개월여의 대장정의 끝 결승 경기인 슈퍼볼에 오를 두 팀이 지난 주말에 확정되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동부 매사추세츠주를 연고로 하는 전통의 강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남부 애틀란타를 연고로 하는 만년 약체 애틀란타 팰컨스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공을 배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 팀의 쿼터백 역시 관록의 최고 선수인 뉴 잉글랜드의 탐 브레디와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애틀란타의 맷 라이언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 단일 경기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 1년간 음식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날로도 꼽히는 슈퍼볼 경기, 단 한 판에 결정되는 피할 수 없는 승부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3에서 0도, 함흥 영하 12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웨스트라이프의 노래입니다. 업타운 걸. 부자 동네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선언에 이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에 대한 세계 각국 반응 소개해드리겠고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새해 시정연설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정부 여당의 개헌 일정을 잡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선언했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 참모진 선서식에서 여러분도 나프타를 잘 알고 있죠. 이 대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나프타 또 관련된 불법 이민 문제, 국경 보호 현안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니에 또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서 나프타 재협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면서 만약 두 나라가 재협상을 거부하면 나프타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부터 재협상을 선언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가 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 이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고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지난 1994년 1월에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나프타가 발효된 뒤에 미국의 대형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현지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 시장에 가져와 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자,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무엇보다도 이 멕시코가 미국보다는 인건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수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업으로서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예,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물건값이 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긴 했지만 이 공장과 또 관련 조직이 멕시코로 가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프타 재협상 선언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여러 언론들은 이 재협상이 쉽게 진행되진 않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프타의 내용을 바꾸자고 나서거나 또 현행 조건 아래서 무역 거래를 거부하게 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이 상대 국가들의 보복 관세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CNN 방송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던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재협상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걸로 전망했고요. 또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밀어붙여서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미국 내 수입품의 물가 급등 그리고 동시에 주요 수출 시장인 캐나다, 멕시코에서의 미국 상품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걸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월요일에는 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이 미국의 주도로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TPP가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이라면서 취임하는 즉시 탈퇴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이 월요일 TPP 협상 과정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민주당과 또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미국 새 정부의 대외무역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TPP 가입은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부터 이 미국의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들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 역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네. 자, 나프타 재협상을 위해서 이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일정으로 영국 총리와의 만남을 잡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영국은 지금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경제에 줄 타격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월요일 방송된 공영 BBC와의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무역협정 같은 공동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대상은 영국 총리가 될 예정인데요. 외국 정상과의 첫 전화통화 상대는 누구였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전화통화를 한 외국 정상은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 초에 미국 방문을 초청하고 또 향후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무력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두 정상은 또 이란의 핵 위협을 비롯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서 우선 중국에서는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사평을 통해서 트럼프는 미국이 겪는 경제 문제의 원인이 미국에 불리하게 조성된 대외무역 환경에 있는 걸로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과 어려운 관계에 놓일 수가 있고 또 중국과는 무역 마찰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유럽 각국 정상들도 미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이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예상되는 마찰을 경계했는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였고요.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세계 경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각별히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도 예전처럼 중요할 거라고 강조하면서 나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 미국 새 정부와의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면 타협 방안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만 보인 건 아니고요. 특히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오바마 정부 당시에 훼손됐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고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정 연설을 통해서 헌법 개정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2017년 시정 연설에서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을 바꿔서 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올해로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았다면서 다음 70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 헌법 개정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개헌 논의 착수를 의회에 주문했습니다.
네. 자, 이에 발맞춰서 여당 측이 조만간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예, 아베 총리의 시정 연설이 있은 이후에 일본 언론들은 평화 헌법 폐지 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에 이어서 집권 자민당 내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일요일 NHK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개회 중인 국회 일정 안에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는데요. 이런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 후에 NHK 방송 또 요미우리 신문 등은 헌법 개정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이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인 목표를 유지해왔고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전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나라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최근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 자민당 소속을 포함한 개헌 찬성파 의원들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각각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이날 상원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와이에서 우주행성인 화성에서의 생활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실험이 지난주에 시작됐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월요일이 새 행정부의 진정한 출범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취임 첫 주를 맞아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등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군을 제외한 모든 연방 공무원을 고용을 동결하고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을 회복하는 행정명령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 멕시코 시티 정책이라는 게 뭔지요?
네, 낙태 금지 정책에 하는데요. 국제 비정규기기 가운데 낙태를 옹호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단체는 미국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1984년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멕시코 시티 정책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시행되긴 했지만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폐기됐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금요일에 이미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이 행정명령은 보건후생부 등 연방정부기관이 오바마 케어법의 해석을 가능한 느슨하게 해서 개인이나 보험회사,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현행 오바마 케어법은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정부기관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해당하는 이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벌금을 면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취임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 오후 미 중앙정보국 CIA 본부를 방문하고 미국 정보기관과 CIA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한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CIA가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취임식 다음 날 CIA를 방문해 지지를 나타낸 건 이 화해의 손길에 내민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IA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 연방정보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23일 그 월요일에도 여러 인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죠?
예, 오전에 여러 기업과 노조 지도자들을 만났고요. 정보 브리핑을 들은 뒤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하고 의회 지도자들을 접견합니다.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1대1 회담도 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아직 장관 지명자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은 지난 금요일 취임식이 끝난 뒤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는데요. 매티스 국방장관은 98대 1,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88대 11 등 압도적인 지지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병대 장성 출신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공화당은 취임식 당일에 최소한 그 안보팀에 대한 인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인준을 받지 못했네요.
예, 원래 금요일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연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에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 2009년 당시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상원이 취임식 당일에 7명을 한꺼번에 인준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이 이 점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들의 경우 윤리 검증이 필요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서 인준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월요일 중에 있을 예정인데요. 무난히 인준받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장관 지명자 인준에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떻습니까? 석유기업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 출신이어서 외교 경험이 없다는 점, 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들과 친분을 맺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이 틸러슨 지명자가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두 상원의원, 존 맥케인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틸러슨 지명자 인준이 지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맥케인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 두 의원은 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과거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등 여전히 우려하는 점이 있지만 틸러슨 지명자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것으로 믿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이 본 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의원에게 이 달려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만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에도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앞서 인준 청문회에서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루비오 의원은 월요일 아침에 틸러슨 지명자의 인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관 지명자들과 달리 백악관 보좌진은 인준 과정이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백악관에서 참모진의 선서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씨 역시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시나 씨가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지난주 법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계는 이 화성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갖춘 행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새로운 거주 공간을 화성에 세우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미국에서 가상이긴 합니다만 화성에서 살아보는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3차 모의 화성 체험 실험이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화성에서의 식량 수급과 대원 간의 이 화합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자, 이번 실험에서는 고립되고 척박한 환경에서 대원들이 처하게 될 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화성 생활을 가상으로 경험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텐데요. 네. 가상 거주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최대한 화성과 흡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연구진은 지구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마누아로아라는 화산 기슭에 돔, 그러니까 둥근 지붕 모양의 모의 거주지를 설치했습니다. 하얀색 비닐로 덮여있는 이 거주지는 110제곱미터로 이 방 두 개짜리 작은 집 크기 정도고요. 부엌과 실험실, 화장실 하나와 6명의 대원을 위한 작은 취침 공간 6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지에서 나오면 화성이라고 착각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온통 바위와 붉은 흙으로 뒤덮인 척박한 산기슭에 아무것도 없이 이 모의 거주지만 덩그러니 서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자, 척박한 환경에 그것도 고립된 공간에서 6명이 함께 지낸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화성 체험을 할까 궁금하군요.
예, 이번 실험을 위해서 700명이 지원했다는데요. 성격 검사와 심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술자와 컴퓨터 학자, 생체 의학 전문가 등 6명의 과학자가 선발됐습니다. 자, 이들은 8개월간 철저하게 격리돼서 냉동 건조 식품 등을 먹으며 지내게 됩니다. 또 이번 실험이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 만큼 대원들의 기분이나 다른 대원 간의 근접성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이 기기를 몸에 착용하게 하고 지내게 되고요. 또한 친근하고 또 편안한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가상현실 기기가 동원된다고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화성 체험이 미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세계 곳곳에서 화상 모의 체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와이 실험은 화성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하와이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하와이 우주탐사와 모의 실험으로 영어 약자로 하이시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나사에서 200만 달러 이상을 이 실험에 투자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자, 우주과학계는 오는 2030년대에는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이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2030년대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예.
이런 우주 공간에서의 가상 생활 실험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지난 1990년대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생물권 2라는 실험이 진행됐었는데요. 거대한 유리로 만든 공간에서 8명의 대원이 식물과 동물을 키우며 자급자족하는 가상 우주 생활을 체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밀폐된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식물과 동물이 죽어가고 대원들 역시 굶주림과 공격성이 증가해서 다툼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2년간의 실험을 끝으로 생물권 2 실험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실험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하와이 가상 거주 공간은 우선 밀폐돼 있진 않다고 하고요. 또 깡통에 담긴 음식이나 간식거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대신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에 떨어뜨려 놓고 가면 로봇을 이용해서 거주지로 가져오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원들이 완전히 또 거주지 안에 고립되는 것도 아닌데요. 지질 연구나 지도 제작 등의 임무를 위해서 거주지 밖을 나갈 수는 있지만 대신 우주복을 입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캐스트의 노래입니다. Forget You, 이제는 널 잊겠어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0일로 드디어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요 대부분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 일단은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과연 누가 또 언제 상원의 엄격한 인준을 통과하게 될지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미 의회로 쏠려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r. Chairman, I think Attorney General should first work with the President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 가운데서는 제프 세션스 의원이 제일 첫 번째 주자로 상원 인준 청문회에 섰습니다. 의원 경력 20년의 베테랑 정치인인 세션스 의원이지만 일부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또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종종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장관이 되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혹독한 과정, 바로 상원의 인준 과정입니다.
상원의 인준은 언제 시작됐나요?
미국 건국 초기인 1787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 헌법을 만들면서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각 주정부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들이 가질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잘 맞는지 또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인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이런 권한은 상하 양원 중에 상원에만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상원에 이런 인준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회 인준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누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가요?
상원의 인준 대상은 백악관 보좌진을 제외한 모든 장관급 관료들이 다 포함됩니다. 행정부 15개 부서의 장차관, 연방준비제도 의장, 예산관리국장, 각국 파견대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웬만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또 연방대법관과 연방판사,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는 무려 1200여 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는 모든 공직자가 모두 다 인준청문회 절차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부의 경우는 대체로 장관과 부장관, 차관, 차관보 정도만 인준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고요. 군 고위직도 소수만 인준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인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면 첫 번째 단계로 인준해 줄 걸 요청하는 인준 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합니다. 고위직 지명자들은 사전에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정권인수위원회나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부윤리청 등이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요. 마지막 단계로 상원이 상임위원회별로 서면 조사와 청문회를 병행해서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은 법사위원회가, 국무장관은 외교관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수사국과 국세청도 범죄기록, 납세기록 등을 살피고요. 청문회는 횟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인준을 거부하거나 동의, 보류 등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상임위원회가 과반 찬성으로 인준에 동의하면 상원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본회의로 넘어가고요. 본회의에서도 과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에 통지하는 것으로 인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상원 인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미국 역사상 제일 처음 상원의 인준이 거부된 불명예의 주인공은 1789년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당시 조지아주 사바나항의 해군 책임자로 지명된 벤저민 피시번이었고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존 타워 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타워 지명자는 직무상 이해관계 의혹에다가 여자 문제까지 불거졌는데요. 타워 지명자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방대법관이나 연방판사 등 사법부의 인준과는 달리 내각청문회는 대부분의 후보가 큰 어려움 없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법무장관에 발탁된 제프 세션스 지명자 역시 지난 1986년 연방판사로 지명됐다가 법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막혀서 불루를 삼켰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강요로 인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의 인준 절차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이 늘면서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개개인이 인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고요. 이를 철회할 때까지는 절차가 보류돼서 하염없이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I, state your name.
I, Loretta Elizabeth Lynch.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선서 듣고 계신데요. 린치 장관은 무려 161일이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는 바람에 1977년 이래 장관 지명자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상원의 인준을 기다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평균 35일이 걸렸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도 16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21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3일,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6일로 오바마 대통령 지명자들이 훨씬 더 오래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상원 인준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rt cheap, dirt cheap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dirt cheap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a conversation that Jiw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본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야, 오늘 쇼핑하러 가자. 백화점에서 물건을 아주 싸게 판대. 라고 하자 마이크가 놀라서 Really? 정말?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많은 가게에서 좋은 물건들을 무척 싸게 팔고 있대.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For dirt cheap?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Man, I'd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야, 잘못하다 생각 없이 돈 많이 쓰겠는데? 어휴,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dirt chea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Today's phrase is dirt. D-I-R-T, dirt, cheap. C-H-E-A-P, cheap. Dirt cheap.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very inexpensive. 네, dirt. Dirt는 먼지나 흙 또는 형편없는 것을 말하고요. cheap는 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dirt cheap 하면 무엇무엇이 아주 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o when you buy something for dirt cheap, it may be a great bargain, but it also might suggest that something is of low quality. 다만 값이 싼 만큼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his price on a bicycle is dirt cheap. How can the store sell it at such a low price and still make money? 라고 하면, 와, 이 자전거 아주 싸다. 이렇게 팔고도 이익이 남는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dirt cheap. Dirt cheap,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Let's review.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inexpensive. Dirt cheap. Dirt cheap.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Yoginin Washington입니다. 끝으로 Robbie Williams가 부른 She's the On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We were young, we were wrong, we were fine all along.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When you get to where you wanna go, and you know the things you wanna know, you want to say, and you know the way you want to play, you'll be so high, you'll be flying, though the sea will be strong, and the wind carry on, 'cause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she's the one.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ut, she's the one. When you get to where you wanna go, and you know the things you wanna know, what you wanna say, and you know the way you wanna say it.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권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가경제안보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데와레 아데에모 국제안보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각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 높은 기준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 경영은 좋은 일을 할 때 기업도 잘 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세계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 역시 기업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과 기대치를 설정함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행동계획은 부패 척결과 투명한 실행 촉진, 노동기준 제고, 인권 존중, 인신매매 근절 등을 위해 전 세계 기업과 협력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책임 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권 향상과 법치주의의 존중,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데에모 보좌관은 해외 투자 기업에게 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발전시켰습니다. 국가행동계획은 미국 정부 기관 간의 조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책임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해외 활동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입니다. 또 기업과 시민사회, 외국 정부와 협력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높은 기준들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행동계획은 인권을 개선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데 중요한 대외정책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